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 성경 6장 보겠습니다. 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 9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고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여름 수양에 많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수양에는 영광과 축복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학생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자신부터가 참여하는 그러한 수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한 말씀은요, 심판과 용서를 같이 선언한 예언자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범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페이지가 할당되어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심판과 예언을 같이 선포했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수많은 주옥과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그 생활했던, 활동했던 그 당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아모스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형제 지간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활동했던 시기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마샤 왕 이후로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때부터 13대 시스기야 왕까지 그 4대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4대 유다 왕인 므낫세 왕 때 핍박을 받고요. 역시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리워져서 몸이 두동강 나가지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게 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11대하고 12대 아하스 왕 때하고 13대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 때에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한 어조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그 정황을 잠깐 한번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지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당시에 앗시리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었죠. 이 남쪽으로 애굽과 그 다음에 구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그 세력이 굉장히 팽창해지고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아람도 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꾀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북쪽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계속 오랜 동안 섬기고 있었죠. 단과 베델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하스 왕 때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역시 우상 숭배가 팽창해 있었고 이런 아수르의 나라에 대한 그 위협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주변의 열강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부르신을 받고 심판과 형벌을 선포하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까지 이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과 사랑의 선지자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와 거의 동일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이사야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했던 그 내용들을 같이 함축해서 선포했던 어떤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이제 그 배경 가운데 이사야 말씀이 선포가 됐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목표는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받게 될 은혜를 용서의 그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에 집회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장의 모습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오맨 영어라든지 666 바코드 이야기, 휴고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서워서 떨게 되는 또 그런 마음으로만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버리는 그런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이전에 사랑이 훨씬 많으시고 큰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사야 54장 말씀에 내가 옛날 노아 때에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금의 홍수 심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화평케 한 약속, 죄를 허물지 않겠다는 그 약속도 변치 않을 것이다. 계속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보다도 사랑을 먼저 베푸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서 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심판받을 것이 마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내 행실로서 전하는 이사야는 자기 가족과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는 많은 것을 예언했는데요. 자, 이 당시에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그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부터 한번 상고해 보죠. 뒤에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제 북쪽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 실로아 물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다윗 왕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신은 아람의 왕이죠.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느말리아의 아들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인 베가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 아수르가 아람 나라와 북쪽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 읽어보죠.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죠. 아수르의 세력이 팽창해지니까요. 이 아람 나라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꾀합니다. 이때 이제 이 여기 소개되는 그처럼 르신 아말 왕이 이스라엘 왕인 베가 왕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러고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너희도 우리와 동참하자고 권유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노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쪽 나라의 연맹군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손을 빌리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아람을 전멸시키고 북쪽 나라를 전멸시킵니다. 이게 BC 722년이죠. 그러고 동맹을 했던 남유다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죠. 그냥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예언이 된 겁니다. 이사야 입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만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8장 18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들을 예언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8장 3절 4절을 보죠. 앞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발음 안 돼가지고요.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가족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급히 노력하고 서둘러서 약탈하다는 뜻입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네가 내 말에 순종치 않고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북쪽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BC 722년 북쪽 나라가 완전히 멸망된 이후에 이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쪽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고대의 기록과 남아있는 그 조각들을 보면은요, 아수르 제국은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가지 않았죠. 손과 발을 다 잘랐습니다. 입 안에서 혀를 뺐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벽에다 달았죠. 거기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런 역사를 남유다는 목도를 냈죠. 봐라, 내가 예언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이키지 않으므로 아람을 의지함으로 멸망을 당했지 않느냐. 그러니 아하스, 너 유다도 내 이 경고에 순종치 않으면 이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사의 모습처럼 내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사의 그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3년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도 역시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에 마음이 졸여져 있었죠. 오죽하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자기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산헤립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하나님까지 조롱하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는 한동안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이사야는 3년 동안 자기가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면서 히스기야 당신이 의지하는 애굽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 20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2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 이사야는 따지지 않았죠.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이사야 입장이었으라면은 아니 벗으라니요. 어찌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근데 토를 날지 않았다는 거죠. 잠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가 그대로 했다. 옷을 벗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차라리 나 같으면 선포 않고 말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토를 다는 게 아니죠. 자기의 주변 상황을 봐가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서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수를 쳐서 계속 그 물가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네가 아픈 것만 따지지 말고 이런저런 환경만 고려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담고라. 나는 몸도 불편하고요. 다른 사람이 선수를 치고요. 자기 환경만 따지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네 몸을 담고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 주변 여건들을 따지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 달 채 안 되는 여름 수강에도 아무리 선생님들도 내 환경과 여건을 따지고 쉽게 막 담그지 못하는 그런 재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는 안 그랬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많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런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행해서요. 바로 벗었습니다. 3절 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애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3년 동안이나 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었던 것처럼 심지어 종교인들이 주님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누가 네 얼굴을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런 조롱까지도 참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파할 때 이런 마음가짐 이어야 되지 않을까. 더 읽어보죠.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수르가 3년 동안 계속 세력을 밑으로 팽창시킵니다. 이미 북쪽 나라는 멸망이 됐고요. 아람도 멸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블레셋 족속이 거하고 있는 지금의 그 옛날에 욥바 그 근방이죠. 그 블레셋의 성읍 중에 아스돗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돗을 3년 동안 멸망을 시킨 겁니다. 사르곤 2세가. 근데 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3년 동안 멸망시킬 동안에 이사야가 이 남유다에서요, 벗으면서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언한 겁니다. 경고한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애굽은 구스와 아람 이 연합군이 아수르에게 참패를 하게 되죠. 진짜 3년 뒤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낸 채로 포로 붙잡혀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해 보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경고를 듣고 한동안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와 역대하와 이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사내립과 랍사게의 조롱 가운데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히스기야의 공과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킴도 잠시였고 15년 동안의 병고침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에게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근동의 역사가 편제가 다시 바뀌어가지고요. 힘이 없던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15년 동안의 삶을 더 연장받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내탕고와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줬습니까?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팽창하니까 혹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이때 또 이사야가 형벌과 심판의 모습을 예언을 합니다. 그 이사야 39장 말씀에 쭉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죠. 나중에 네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요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말씀에는 빈천한 자, 가난한 자만 남게 되고 건강한 자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이사야가 그런 심판과 형벌의 모습들만 예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심판의 모습은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정의 마음들을 두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심판받을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걸로 멈추지 않고 훗날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요. 그 돌아온 자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이사야 선자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사야 7장 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예, 거기까지요. 이게 이제 이 스알 야숩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밑에 주석을 보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주석을 보십시오.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이다.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예언하셨지만 남는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죄를 짓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었습니까? 오직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요,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었지만은 계속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항상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 말씀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약 5만여 명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도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은 계속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폈던 때고요. 뭐 땅도 황량했던 때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기까지의 그 여정도 만만치가 않은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감안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아서 돌아온 자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잡혀간 사람은 1만여 명이었지만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많은 백성이 늘어났고요. 단 5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극히 많은 숫자 중에 극히 소수만이 남유다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그 상황은 평탄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다른 주변 국가들을 정복시키고 잡은 포로들을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마리아인들이 나온 거죠. 마치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처음보다 다 쫓아내고 아람 민족들을 정착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서도 돌아왔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은혜와 사랑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알 야숩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이미 남유다 땅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단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자가 그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돌아오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 충분히 자격 조건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에 우상을 계속 섬기게 됐고요. 우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이어지기까지 우상의 노예 가운데에서, 그 생활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오직 돌아온 자만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우리도 진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그 사랑을 평상시에 잊고 산다라면 아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그 백성들의 그 삶과 다를 게 뭐냐는 얘기죠. 옛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한 이후에라도 네가 우상을 계속 섬기면 다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죠. 24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참 많이 찔림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다. 지옥까지는 않지만 상급과 면류관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저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았던 어리석은 그 바벨론에 남았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시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남겨진 백성들은 진짜 저주거리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우리 근대 역사 가운데에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요. 그냥 속담거리와 저주거리가 됐습니까? 축복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과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런 저주를 받은 겁니다. 돌아오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 그랬죠.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백성들도 한 가지의 영원한 축복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너희가 잠깐 돌아와서 누리고 있는 지금의 축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왕국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돌아온 그 남유다 백성들은 잠깐 축복은 누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다윗의 혈통의 정통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이주해 있던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가 여기 이주시킨 다른 민족들이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 됐지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주 개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도 왕의 대로로 요단강 돈편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통과도 안 했죠. 그래서 이름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말라.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불러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정통 유대인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에스라 학자도 열왕기 상하의 말씀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통성만을 고집한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튼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정통 율법학자와 그 교만한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사두개인들과 그와 상대적으로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이 사회가 선포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축복을 생각지 않고 현세에서의 축복을 바라봤던 그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남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두개 혈통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와 결탁을 했고요. 거기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니까 그거와 상대적으로 나온 세력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축복은 다 까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으로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원래 이 축복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덤으로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뒤에 20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축복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 축복이 우리한테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희도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인자함으로 너희에게도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졌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게 천년왕국과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말씀과 65장에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게 될, 받게 될 영광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이사야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추려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교제할 때 중요한 것은 심판과 사랑을 같이 선포했던 이사야.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은혜를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주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사야가 자기 가족의 이름과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나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주위 상황 따지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 정착하고자 했던 것처럼, 근데 그 삶이 저주와 모욕거리와 속담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은 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쭉 더욱 좀 묵상을 해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삶과 그 선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학생들의 삶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남은 일정들도 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